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모든 당사국들은 권위 있는 채널인 유엔 안보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왕 부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상황 변화에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보리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건설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 휴전이 48시간 더 연장됐지만 알레포 등 봉쇄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포 내 반군 장악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구호 차량들은 아직도 터키 국경 지역에서 시리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나 누수라 전선 등 테러 단체에는 휴전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어제도 공습을 가해 ISIL 반군 25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이에 따라 상황이 허용되는 대로 구호 차량들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미얀마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오늘은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수치 여사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와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와 만나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수치 여사는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지금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에 적기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수치 여사와 만나 미얀마의 획기적인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해 언급한 뒤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잉글랜드 남서쪽에 들어설 힌클리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전소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공급업체와 프랑스 에너지 기업 EDF의 자본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앞서 지난 7월 취임 직후 해당 발전소 문제를 재검토하기 원한다고 밝혀 추진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레그 클라크 영국 에너지 장관은 힌클리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며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주가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콩의 언론인들이 중국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시위와 폭력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나섰다가 중국 공안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밍파오 등 자유주의 성향의 홍콩 언론들은 자사 취재 기자들이 어젯밤 시위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폭행 뒤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들은 한 마을 주민의 집에 있던 중 공안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강제로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배를 가격당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두 차례 따귀를 맞기도 했다고 기자는 전했습니다. 공안은 그 뒤 이들 세 명의 기자들을 지역 경찰서에 데려가 몇 시간 동안 신문한 뒤 다시는 해당 마을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강제로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키스탄 중부 도시 물탄 인근에서 오늘 열차 두 대가 추돌하는 사고로 승객 6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관리에 따르면 오늘 새벽 펀자브주 쉐르칸 마을에 발생한 이번 사고로 화물 열차가 철로에 있던 남성 한 명을 치는 바람에 멈춰선 뒤 뒤따르던 열차 여객 열차가 추돌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는 정말 즐거워서 하는 것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의학 발달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보통 사람들이 은퇴하는 60세 전후가 돼도 여전히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자존감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인의 75%가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한 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2명은 직업을 갖고 있고 이 취업률도 계속해서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0살의 비행기 객실 승무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102세 최고령 초등학교 교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풍부한 경험에다 일에 대한 높은 열정, 그리고 낮은 이직률 때문에 고용주들도 반기고 있다고 하는군요.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요즘 노인들의 인생 2막을 여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9에서 27도, 신의주 19에서 25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9에서 27도, 함흥 18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7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세비지 가든의 노래입니다. 당신을 사랑했었다는 걸 알았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I knew I loved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일본의 제1야당 대표로 올해 48살의 연예계 출신 여성 정치인 렌호 참의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꾸준하게 활동해온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현지 상황이 조금이나마 가라앉게 될지 살펴보겠고요. 중국이 영국의 핵발전소를 지으려다가 안보 문제를 우려한 영국 정부의 제동으로 무산됐었는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결국 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일본 제1야당의 대표가 새로 뽑혔다는 소식이네요.
예, 일본의 제1야당인 민진당이 오늘 도쿄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렌호 대표대행을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난 3월 유신당과 합당해서 출범하게 된 민진당에서 첫 여성 대표가 나온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 1998년 창당한 옛 민주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여성이 대표 대표로 선출된 것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나이든 남성 위주의 일본 정치계에서 40대 여성이 제1야당의 대표를 맡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지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예. 자, 일단 그 렌호 대표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타이완계인 렌호 신임 민진당 대표는 신분증에 기재된 공식 성명을 사용하지 않고 렌호라는 이름을 예명처럼 사용합니다. 무라타 렌호에서 성을 버리고 이름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본 출신의 인기 야구선수인 이치로가 스즈키 이치로라는 정식 성명을 놔두고 이치로라는 예명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방송 연예계나 체육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렌호 대표가 이 방송 또 뭐 연예계 쪽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렌호 대표는 과거에 학생 시절에 수영복 차림으로 광고 모델로 활동하다가 주요 매체의 주목을 받아서 연예계로 진출했습니다. 이후에 방송 뉴스 진행자로 큰 인기를 얻었고요. 이 같은 대중적 인기를 발판으로 지난 2004년에 참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해서 3선 경력을 쌓게 됐습니다.
예, 저 앞서 이 타이완계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레노 대표의 국정 문제가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좀 됐었다고요?
예, 렌호 대표는 타이완 출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타이완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85년에 일본으로 귀화한 뒤에도 타이완 국적을 버리지 않고 있었고요. 국정 문제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거세지자 이를 거듭 부인하다가 당대표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처음으로 이중국적자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중국적자인 것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던 거군요.
예, 하지만 이중국적을 인정한 뒤에도 이 문제가 계속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자 오늘 당대표 선거 현장에서 연설을 통해서 국정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혀서 말을 바꿨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또한 당초 일본인인 것으로만 알려졌던 렌호 대표의 어머니도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인으로 확인돼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사실상 온 가족이 중국계인데 이런 사람이 일본 정치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서 되겠느냐는 렌호 대표의 정체성 논란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일단 대표로 뽑히긴 했습니다만 레노 대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대표 선거 전 막판에 불거진 이 이중국적 문제를 계기로 레노 대표가 과거에 보여줬던 튀는 정치 행보까지 일본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중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집권 자민당의 압도적인 인기에 눌려서 한자릿수 지지율로 위축된 야당인 민진당의 지지세가 레노 신임 대표의 정체성 논란 때문에 더욱 움츠러들게 되지 않을까 않을까 야권 지지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레노 대표의 과거 튀는 정치 행보라는 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렌호 신임 민진당 대표는 과거에 정계 입문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다시 말해서 랴오이다오가 일본 땅이 아니고 중국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발언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회의 회기 중에 등원하지 않고 돌연 중국을 방문해서 자신의 출신 학교인 베이징 대학교에서 강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강연 당시의 발언 내용이 더 문제가 됐습니다. 레노 신임 대표는 당시 베이징 대학교 강연에서 과거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묻어버리려고 한다면서 일본의 국민 정서에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예. 자, 민진당 소속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경쟁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의견도 높았다고요.
예, 이번 민진당 대표 선거에서는 렌호 신임 대표에 맞서서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과 다마키 유치히로 전 국회 대책 부위원장이 경쟁했었는데요.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투표에서는 마에하라 전 외무상이 크게 앞섰지만 렌호 대표가 연예계 시절부터 쌓아온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일반 당원 투표 과정에서 승부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민진당 소속 의원들은 왜 마에하라 전 외무상을 지지한 걸까요?
예, 지난 3월에 민진당이 통합야당으로 출범한 이후에도 지지율이 줄곧 6%에서 8%대에 머물러 왔습니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60% 선을 넘어서고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40%대 중후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당대표의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여당과 상대할 교섭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정치 경력을 통틀어서 확고한 정책통으로 성과를 보여줬고, 또한 일본 정계에서 드문 청백리로 꼽히는 마에하라 전 외무상이 아베 총리를 상대할 인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예. 자, 마에하라 전 외무상이 정치계에서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적인 인기에서 조금 뒤처졌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종전 이후에 일본 정치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자민당이 2000년대 들어서 잠깐 야당의 정권을 내줬던 적이 있는데요. 마에하라 외무상이 활동하던 이때가 중국 외교부의 대일본 견제가 가장 강했던 시절입니다. 마에하라 당시 외무상이 중국과의 외교 공방에서 항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으로 평가받았고요. 마에하라 전 외무상은 이 같은 정치 행정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청렴한 생활로도 유명한데요. 얼마 전 도쿄 도지사가 부패 문제로 사임할 때 마에하라 전 외무상의 청렴 결백함과 비교하는 신문 논평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시작됐군요.
예,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의 휴전이 선포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이후에도 인근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을 꾸준히 후원하면서 이 분쟁을 뒷받침해왔는데요. 이번 휴전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전면전 직전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강제 병합 지역인 크림반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크림반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의 전적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논의됐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크림반도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최고 전투 준비 태세를 하달해서 친러시아 반군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예. 자, 이번 휴전 이전에 이미 평화협정까지 맺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었죠?
예.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에 계속된 내전 상황을 멈추기로 지난 2월에 합의했었습니다. 이걸 민스크 평화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도 양측의 교전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국지적인 충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내전 발생 이후에 사망자 수가 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휴전 조치는 산발적인 교전까지 완전히 멈추고 사실상 사문화된 민스크 평화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협정을 시작하자는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합의에 따른 겁니다.
예. 자, 이번 휴전이 뭐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잘 지켜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군요.
예. AFP 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휴전 첫날인 어제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양측에서 휴전 위반 사례가 몇 차례 보고됐다고 전했는데요. 더 이상의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주일의 시한이 지난 뒤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 역할로 참가하는 4자 회담을 통해서 새 평화협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중국 자본이 영국에서 핵 발전소를 짓는다는 소식이네요.
예, 영국 기업 에너지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힌클리 포인트 C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7월에 승인을 앞두고 있었던 건데요. 원전 건설 주체인 투자자 컨소시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업체의 지분이 문제가 돼서 잠정 취소됐었습니다.
예, 중국의 투자가 왜 문제가 됐었던 겁니까?
예, 투자 지분 가운데 일부가 중국의 군수업체인 중국 핵공업 집단 공사에서 나온 자금으로 확인됐었는데요. 지난 7월 테레사 메이 총리 취임 직후에 영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 최신 자료와 관련 핵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원전 건설 계획 자체를 보류한 겁니다.
예. 이 원전 건설 보류 조치가 영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고요?
예, 중국 측은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취소 결정을 갑작스럽고 돌출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서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연일 영국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이어갔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항저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동안 진행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재고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건강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2017 회계 연도에 난민을 11만 명 받아들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새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난 11일 일요일이죠. 폐렴에 걸렸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했죠.
그렇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어제 14일까지 사흘 동안 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이 뉴욕주의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이 오늘부터는 다시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자, 클린턴 후보 측은 폐렴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뭔가 더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죠.
네. 클린턴 후보가 9.11 테러 추모 행사장을 떠나면서 이 비틀거리는 모습의 동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클린턴 후보의 건강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자 클린턴 후보 측이 어제 주치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주치의 리삭 바데 박사는 이 편지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클린턴 후보가 폐렴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클린턴 후보가 이 항생제를 복용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잘 회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 점검 결과 나머지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면서 이 클린턴 후보가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앞서 트럼프 후보가 이 클린턴 후보의 건강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었는데요. 반응은 어떤가요?
네. 어제 오하이오 주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유세를 벌였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don't know, folks. You think Hillary would be able to stand up here for an hour and do this? I don't know.
네, 클린턴 후보가 한 시간 동안 서서 연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올해 만 70세로 이 고령인데다 또 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후보 역시 건강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예,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건강 점검을 받았다면서 조만간 건강 기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제 TV 대담 프로그램 닥터 오즈를 녹화하면서 이 진행자에게 건강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록을 본 진행자 메메트 오즈 씨는 이 트럼프 후보의 몸무게가 121kg이라면서 약간 과체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출연한 닥터 오즈는 오늘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가 가장 많은 대통령이 되죠.
네. 자, 두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건강 문제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클린턴 일가가 세운 자선단체 클린턴 재단과 관련해서 또 앞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의 재단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2008년 이후 재단에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후보 가족 재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후보가 팸 본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의 선거운동에 불법으로 2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트럼프 재단 같은 비영리단체에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재단을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또 트럼프 후보가 자선활동에 써야 할 돈 2만 달러를 실물 크기의 이 자신의 초상화를 구입하는 데 썼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재단과 이 트럼프 대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도우려는 편파적인 수사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수사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 상황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과 CBS 방송이 공동으로 시행한 이 최신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양자 대결의 경우 클린턴 후보가 46% 대 44%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녹색당과 자유당 후보들을 포함한 4자 대결에서는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42%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예. 자,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경합주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공동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보면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46% 대 41%로 앞섰고요. 플로리다주에서도 47% 대 44%로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조사에서도 이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5%포인트 격차로 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의 건강 문제, 또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가리켜서 이 개탄스러운 집단이라고 표현한 클린턴 후보의 발언 등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내년 회계 연도에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일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7 회계 연도에 전 세계의 난민 가운데 11만 명을 수용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이 만 명이 더 많은 건데요. 2016 이 회계연대의 목표치인 8만 5천 명에 비하면 30%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보다 한 해 전인 2015 회계연도에는 수용 목표가 7만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계속 이 난민 수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 관련 계획을 의회에 먼저 전달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화요일 상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새로운 난민 수용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아직까지 언론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고 또 그러고 있는데요. 11만 명이면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최고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해서 중동에서 오는 난민이 급증한 데 따른 조처인데요.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네. 자, 미국은 이미 지난달에 시리아 난민 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그래서 2017 회계연도에 얼마나 많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백악관이 아직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히 더 많은 숫자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이 11만 명 난민 수용 목표에는 시리아 외에도 근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최소한 4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UN 정기총회 기간 중에 열리는 난민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에 앞서 이 난민 수용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렇지만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미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포함해서 이 공화당 정치인들이 시리아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상원에서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이 테러범이 난민 속에 섞여서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철저한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서 이를 통과한 사람들만 받아들인다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자주 나오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습정책협회 LPI가 발표한 최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부족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부족한 교사 수가 6만 명에 달했는데요.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2018년에 이르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만 명 이상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왜 이렇게 교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교사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2008년 이후 경기 침체로 각급 학교가 여러 프로그램을 축소하면서 많은 교사가 이 교육 현장을 떠났는데요. 그 뒤 교직에 지원하는 사람이 또 줄고 있는 겁니다. 2009년의 경우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의 수가 이 69만 명이 넘었는데 2014년에는 약 3분의 1이 줄어든 45만 명에 그쳤습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학교들이 이전에 폐지했던 프로그램을 부활하고 있지만 이를 맡아줄 교사는 부족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교육부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주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빈곤 지역, 또 소수계가 많은 학교의 경우 교사를 구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과목별 차이도 있었습니다. 수학과 과학, 특수교육 담당 교사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교사가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직업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교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 가운데 약 3분의 2가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겠군요.
네, 일단 교사 보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이 교사들의 보수는 다른 대학 졸업생들이 받는 연봉에 비해서 20%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업 시간이 늘고 또 수업 준비 시간은 줄어드는 등 이 교사들에 대한 부담은 커졌지만 1990년대 이후 이 교사 봉급 수준이 정체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보수 수준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늘린다면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교사 지원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디의 노래입니다. 날개가 있다면 너의 곁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Wings 함께 감상해 보시죠. Sunlight comes creeping in, illuminates our skin. We watch the day go by. Stories of all we did. They made me think of you. They made me think of you. Under a trillion stars, we danced on top of cars. Took pictures of the stage, so far from where we are. They made me think of you. They made me think.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요즘 미국 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뉴모니아, 바로 폐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에서 열린 9.11 테러 추모 행사에 참석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틀거리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클린턴 후보의 건강 문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클린턴 후보는 폐렴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폐렴이 어떤 질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폐렴이 뭔가요?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드물게는 곰팡이 같은 미생물에 감염돼서 폐에 염증이 생긴 증상입니다. 폐렴에 걸리면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기침, 가래, 호흡 곤란 같은 폐의 증상을 겪을 수 있고요. 또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 두통, 어지럼증, 발열, 가슴 통증, 피로감, 식욕 부진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폐렴을 좀 더 세분하면 박테리아, 즉 세균으로 인한 박테리아 폐렴과 바이러스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에 감염된 바이러스 폐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폐렴은 박테리아로 인한 폐렴입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워킹 뉴모니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워킹 뉴모니아, 한국말로 옮기면 걸어다니는 폐렴, 보행성 폐렴증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폐렴과 보행성 폐렴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일반 폐렴은 정형성 폐렴이라고 하고요. 보행성 폐렴은 비정형성 폐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보행성 폐렴이란 말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열이나 두통, 피로, 마른 기침 같은 증상을 보이긴 하지만 이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이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 걸어다니는 폐렴, 보행성 폐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증세가 경미하다 보니까 종종 감기로 잘못 알기도 합니다.
폐렴은 누가 걸리나요?
폐렴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폐렴으로 병원을 찾는 성인이 매년 1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폐렴은 특히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들,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취약합니다. 폐렴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인데요. 하지만 2015년 한 해 전 세계 5살 미만 어린이 사망 요인의 15%를 차지할 만큼 가벼운 질병은 아닙니다. 특히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경우 훨씬 더 위험합니다. 증세가 심각할 경우 폐혈증이나 늑막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클린턴 후보는 비틀거리긴 했지만 졸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탈수로 인해서 졸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신체적으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항생제 덕분에 많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폐렴이 등장하면서 다시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렴도 전염이 되나요?
폐렴도 옮길 수 있는 병입니다. 공공장소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고요. 특히 바이러스 폐렴은 근접 접촉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쉽게 전염되진 않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했다 하더라도 이를 잘 방어해서 쉽게 감염되진 않습니다.
폐렴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in truth, bacterial pneumonia, we have more options to treat. So in some ways, you could make an argument that it's our advantage when it's a bacterial pneumonia. Viral pneumonia, and truth be told, we don't have many options on how to treat that.
네, 워싱턴 메드스타 병원의 폐 전문의 매슈 슈라이버 박사의 설명 잠시 들으셨는데요. 슈라이버 박사는 세균으로 인한 폐렴은 치료 방법이 좀 더 많고 이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의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주치의는 클린턴 후보에게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항생제는 박테리아로 인한 폐렴일 때만 사용됩니다. 박테리아 폐렴의 경우 항생제를 복용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은 1주에서 3주 정도면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중증 폐렴 환자나 만성 질환자, 노약자는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렴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부 박테리아로 인한 폐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예방 주사가 있긴 한데요. 이 폐렴은 감기의 후유증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There's no vitamin or pill that you can take to prevent it, and you want to have yourself in the best physical state to handle an infection.
비타민이나 예방약 같은 건 따로 없고요. 평소 운동을 많이 하고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이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걸렸다 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매슈 슈라이버 박사의 조언입니다.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손쉽고 또 좋은 방법의 하나는 바로 손 씻기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 씻는 습관을 생활화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노약자들은 이 폐렴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흡연은 폐렴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러니까 금연은 이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steal someone's thunder. steal someone's thunder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steal someone's thunder? Well, let's find out.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m looking forward to attending your baby shower tonight.
I am too. You know, it's my first child, so I'm very excited.
You should be. You're going to be an amazing mom. By the way, this is off topic, but I got engaged yesterday.
Congratulations! We should make an announcement during the baby shower tonight.
No, no, I do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tonight. It's all about you and your baby. I'll tell our friends next week.
Are you sure?
Yep, don't worry.
자, 대화 잘 들어보셨나요? 네, 미국에서는 아기를 낳기 바로 전에 임신부가 baby shower라는 파티를 여는데요. 친구들로부터 아기 용품도 선물 받고요. 또 엄마로서 알아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린이 여는 베이비 샤워에 초대받은 지원은 I'm looking forward to attending your baby shower tonight. 라고 하자 린이 I am too. You know, it's my first child and I'm very excited. 첫 아이라 그런지 정말 신나고 행복해 라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자 지원이 You should be. You're going to be an amazing mom. By the way, 그건 그렇고, this is off topic, but I got engaged yesterday.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나 어제 약혼했다? 라고 합니다. Lenny, oh my, congratulations. We should make an announcement during my baby shower tonight. 라고 말하자 지원이, No, no, I do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tonight.
It's all about you and your baby.
어, 아니야. 오늘은 너와 아기를 위한 날이잖아. 너희가 주인공이 돼야지. 걱정하지 마. 친구들한테는 다음 주에 말할게. 라고 대답합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I'm looking forward to attending your baby shower tonight.
I am too. You know, it's my first child, so I'm very excited.
You should be. You're going to be an amazing mom. By the way, this is off topic, but I got engaged yesterday.
Congratulations! We should make an announcement during the baby shower tonight.
No, no, I don't want to steal your thunder tonight. It's all about you and your baby. I'll tell our friends next week.
Are you sure?
Yep, don't worry.
네, 오늘의 표현은 steal, S-T-E-A-L, steal someone's thunder, T-H-U-N-D-E-R, steal someone's thunder이죠. 네, 1657년에 태어나서 1734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극작가 존 데니스는 연극 무대에서 쓰려고 천둥 소리를 내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데니스가 자신의 연극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자 경쟁자가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데니스는 They steal my thunder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의 표현인 steal someone's thunder 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So if you steal someone's thunder, you take the attention away from them and you get all the spotlight. You can also use this phrase when you take credit from something that someone else did.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신이 돋보이려고 남이 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먼저 하다, 남이 받아야 할 칭찬을 가로채다, 또는 남의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So today we learned what steal someone's thunder means. So if you steal someone's thunder, it means that you get all the spotlight or that you take credit from something that someone else did. Steal someone's thunder.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Diwa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변화의 바람이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스콜피온이 부른 Wind of Chang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ollow the Moskwa down to Gorky Park,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An August summer night, soldiers passing by,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We could be so close, like brothers. The future's in the air, can feel it everywhere. I'm blowing with the wind of change. Children of tomorrow.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5년 9월 15일 오늘, 독일의 나치스 전당대회에서 역사상 최고의 악법으로 꼽히는 뉘른베르크법이 공포됐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고안된 이 뉘른베르크법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독일 국적을 박탈한다, 그리고 유대인과 독일인은 결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뉘른베르크법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선거권과 공직 취임권을 박탈당했고 상업활동도 금지됐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독일인과 관계를 가질 경우 이는 독일 혈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돼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뉘른베르크법은 후에 독일 나치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오늘, 미국의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됐습니다. 3개월 전 북한 공산군은 남북 군사 분계선인 38선을 넘어 남한의 기습 공격을 단행했고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의 원조를 감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미국 해병대를 포함한 국제연합군이 한국에 투입됐고 1950년 오늘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 한국과 미국 해병은 월미도의 상륙, 북한 공산군의 대대적인 포격을 가했고 작전 개시 2시간 만에 월미도를 점령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군은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해 인천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작전 개시 1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26일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서울 수복뿐 아니라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해 6.25 전쟁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